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대화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에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가 네 가지 그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커버를 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이르도록 예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생명이 이르도록 예정한 사람.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말씀할 때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예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부르심 얘기할 때 복음 전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 부르심은 값없이 제공하는 모든 일반적인 부르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부르심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사람들은 성령의 효력 있게 부르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 더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마음의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효력에 있는 부르심이 있었던 거고, 그 얘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태초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예정을 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을, 또 그들만을 그러잖아요. 그들만을 그에 정한 그리고 받는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효력 있게 부르되. 그래서 효력 있게 부르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것인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성령님께서 애정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이 본질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던, 예정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죄와 죽음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작동을 할 때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목적은,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구원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런 효력 있는 부르심인데요. 네, 홍중의 성원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때 그는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밝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게 얘기는 실제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알게 하는, 밝게 했다는 것은 이제 지각을, 이해를 뜨게 하는 거죠.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돌같은 마음을 제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순종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신 거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복음을 들을 때 순종해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그 의지가 바뀌는 거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결심시켜 선한 일을 위하게 하시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것이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나 의지가 새롭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결심이 있게 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이 효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시는데 반응이 없는 헛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므로 반드시 반응이 있는 효력이 생겨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다루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자가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온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데 나오는 모습으로 그 열매가 보여진다는 거죠. 강요로 예배감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절의 내용이었고 2절의 내용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그리고 특별한 은혜에서만 나온 것이요. 결코 사람 속에 예견된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거 전에 얘기 나눴을 때 아마 설명을 했을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선택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해서 그 사람의 선택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베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그리고 특별한 은혜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행하신 성령이 그 일을 하신 이유는 사람에게는 전혀 없고 전부 다 하나님 자신의 그 선한 기뻐하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삶 속에서 나타날 때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발적으로 나오도록 역사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잘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나타나는 효력 있게 나타나는 저희 믿음의 신앙의 처음 시작되는 모습은 저희가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을 부르고 붙잡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건 확실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효력 있게 부르시는 부르심은 사람에게 근거한 그 사람의 어떤 순종을 예견하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여기서 이 부르심에서 전적으로 수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패스. 그래서 성령님으로 살림과 새롭게 됨을 받은 후에야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신 그 역사를 받은 수동적으로 받은 후에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이 응답하는 모습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응답이겠죠. 그것을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언제? 성령님으로 살림과 새롭게 됨을 받은 후에야. 그래서 저희 구원의 모든 열매나 역사나 신앙이 모든 것이 제일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살려주시는 역사가 먼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사람은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이 모든 믿음과 회개와 순종과 모든 선한 열매들이 신앙을 통해 자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의 그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 그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생각해 보셨을 때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없으세요? 생각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이것도 사실인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궁금한 거는 있는데 얘기해도 별로 해결은 되지는 않은.
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네.
효력이 있는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네.
우선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포인트죠.
그리고 그거를 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외 사람은
네.
왜 하나님이 만드셔서 효력 있는 부르심에
아, 네네네네.
앞으로
네.
가지 않게 하시는 거잖아요, 맞다를. 그리고,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게 된다는 말이
네, 네.
앞뒤가 안 맞는 말일 것 같고,
네.
저는 그냥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네. 제가 이제 네. 이 장로교 안에서
네.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예정론에 대해서
네.
듣고 공부하고 그런 네.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저가 생각하지 못하는 얼마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논의했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네. 네. 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이해는 내 속에서 다 이렇게 얘기 계속 몇 줄을 이걸 할 때
네.
속에서 계속 답답한데
네.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물어봐도
네.
확실하게 뭐라고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있다 해도 많이 생각은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발전이 돼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래저래 이래서 이제 네. 뭐 네. 학자들이 해서 무슨 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근데 기본적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의 한도가 거기까지 이렇게 가진 않아요.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거를 생각하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포커스를 맞추고 듣는 거지.
네.
자꾸 이해했나, 뭐, 궁금하니, 그건 물어보라고.
아. 네.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신 거에 2탄으로, 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그래도 발전된 모습의 마음 표현이잖아요.
뭐, 그때나 별 다름 없지.
아, 물론.
듣는
입장에서는 지난번과 똑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이해가 되지만
네.
그 생각에 제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오늘 풍성하게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그때도 똑같은 마음이셨겠구나 이해가 된다고 저한테는
목사님
네, 제 입장에서 근데 저한테는 그게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남면교님의 신앙을 놓고 제가 생각해 볼 때 발전이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것을 이해한다고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뭘 이해 못하고 요거는 내가 받을 힘들다는 것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있어야 그게 내가 만약에 알 수 있는 거라면은 그것을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 그거를 이해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거라고 한다면 그걸 집중해서 살펴봤을 때 더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게 범위가 좁혀지니까 좀 더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다 들으셨을 때 저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거는 학자이건 신학 공부 한 번도 안 해본 그냥 단순히 복음 듣고 믿는 사람이든 초신자이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건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
그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어떤 것까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도록 허락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성을 받았고 또 말씀도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라는 사람, 특별한 사람 나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피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그 작업을 하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답답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가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접고 기본적으로 접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을 동의한다면은 어떤 것이 이해 안 된다는 것 자체 때문에 내가 답답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답답해하는 것이 내가 말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지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동의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 어떤 것들을 접할 때 내가 인정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 수긍할 만큼 이해가 안 되면 답답해지는 걸로 계속 간다면 나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예. 알려주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데
네.
이렇게 일상에서 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이 문제를 갖고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제 그 두 번째 부분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그렇죠. 자꾸 생각을 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하는 거 인정하는 건 오케이. 근데 두 번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두 번째 부분은 뭐였냐면 나는 이해가 수공이 아니면 확실하게 뚫리는 이런 것이 없는데 아무리 이걸 해봐도 해결이 안 되니까 나간다라는 것에서 뭐 때문에 나가시냐면 아까 제가 들었던 거는 내가 장로교안에 있으니까 학자들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해봤으니까 그 결과를 내가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만족하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지만 그냥 그 사람들 믿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를 좀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그렇고 제가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거는 제 마음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그냥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그 부분은 답답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에 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저를 부르시고 이렇게 네. 인도하셔서 이런 효력 있는 그런
네.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한편으로는
네.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 부분에서 답답한 거죠.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갖다 만들어 그것도 같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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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왜라는 거를 대답해 주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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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그게.
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남미연균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표현하신 부분이 사실은 저희 중에 많은 뭐 저도 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좀 고민하고 씨름하는 지점 같아요.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분인데 모든 사람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정하셔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조건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의 초이스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중에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 점이 나한테 근데 어떻게 다가오느냐? 내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니까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게
그거는 하나님의
네.
주권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걸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 특별하신 뭐 그런 하나님이 뭐가 있겠죠.
네.
하지만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는
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거가 물론 네. 저를 택해 주시고
네.
저를 인도하셔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네.
그런 건 너무나 감사하죠.
네.
그렇지만은 한편에서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이 생각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주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던 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 나 같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예정하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가르친다 그러고 또 교리적으로 제가 정리 교회가 정리하고 하니까 오케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근데 나한테 이게 답답함으로 다가오나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도 그
네.
뭐 그 답은 지금 몇 줄을 공부했는데도 그 답이 그냥 마음에 엔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또는 우리가 아직 거의 닿지는 못했지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 A, B, C는 선택하시고 D, E, F는 선택하지 않으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그거는 아니지만 이런 그런 이런 거를 이런 부분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런 거가
아니요, 있다는 아니요.
거를.
그런데
예, 예.
이게 이 선택 예정이나 이런 거가
네.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도 얘기하나요?
그게 세 번째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다 까먹었지만 이제 세 번째인데 뭐냐면 저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장로교인이라고 한다는 거의 의미는 내가 장로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이유가 내 전통 때문에 내가 이걸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니까 장로교인들의 성경을 살펴보니까 장로교인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내가 지금 동의를 하느냐 그거를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교인이니까 믿습니다라고 이유를 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에서 이런 거 얘기를 설명한테 그러니까 아, 내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로교인을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같은 말이죠.
어디서 같지 않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로교인들의 고백은 사람의 고백들이라고요. 사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고백을 내 고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의 신앙 수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다른 장로교인들처럼 받아들이겠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란 말이에요. 물론 장로교라는 고백의 틀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인가는 성경이라는 것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지금 그 있는 맥면가들 그대로 보고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 저도 똑같이 장면교인과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는 것이 실제로 나 삶 속에 일어나니까 그분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은 예정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장로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딱 보면서 아, 요 부분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부분이 아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오케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은 부분이야, 그거. 내가 그거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부인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이 마음속에 이해가 돼야만 내가 이것을 피스풀하게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몇번 해보니까, 아, 이 부분은 성경이 나한테 알려고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구나라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진리들도 있지만 요거는 아니구나.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깨달으면서 그냥 잘 몰라도 넘어가는 건 맞는데 잘 모르는데 답답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알라고 하시는 부분 아닌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이건 내가 아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마음도 있는데 교리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이게 계속 이게 그거를 자꾸 답을 구하는 것이 생각이 들어요.
그 만약에 그랬다면은 질문하는 사람이 약간 좀 커뮤니케이션 잘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질문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해되시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지금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교인, 모든 성도들, 모든 크리스천에 다 똑같이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감리교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감리교도 뭐 여러 교파가 있는데,
네.
그 성경 말씀은 거의 같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나누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뭐 장로교 이게 옳다, 뭐 감리교가 뭐 옳다는 것보다도 이제 성경에 많이 그러니까는 가장 많이 부합이 된다. 또는 뭐 감리교에 그서 전해지는 게 많이 성경과 부합이 된다. 그런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를 들자면 뭐 감리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감리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그 알미니안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까 보신 거 있죠. 결코 사람 속에 예견된 건 어떤 것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자기 형상에 따라 만드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그 아미니안주의의 생각 속에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어떤 믿을지 안 믿을지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느냐?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견을 하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태초 전에 선택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 또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똑같은 성경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희가 네. 하나님을 믿는 데는 하나님이 네. 마음을 주신 성령님으로 하여 우리가 믿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가 장로교로 갈 건지 감리교로 믿을 건지는 그럼 저희 자유인 거예요?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제 앞에를, 맨 처음 네. 앞에를 미스해서.
아니요.
무슨 내용으로 아직.
앞에 거와 지금 거는 많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쭉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결정했고, 이 사람을 결혼하기로 결정했고, 애들을 이런 식으로 기르기로 결정했고, 이런 식으로 뭐 선택으로 다 가는데, 그런 거 뭐 사람을 다 생각할 때, 마음의 생각들이,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이제 남편을 선택할 때나, 아니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원칙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에 따라서 기르고 선택하고 삶을 살아야지라고 딱 결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느 교회, 내가 이 교회 장로교회니까 내가 선택해서 나가야지. 교회 감리교회가 내가 선택해 나가야지. 이런 경우는 많이는 거의 없고요. 보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가르치는 계속 듣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듣는 게, 난 성경에서 볼 때 성경에서 이런 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목사님 하신 말씀을 조금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있다가 결국에는 신앙 양심상 거의 못 있고 다른 교회를 선택하게, 다른 교단 교파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얼떨결에 여기 장로교회나 어떤 얼떨결에 감리교회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내가 읽는 성경하고 부합해가지고 내가 있는 게 여기 맞구나라고 계속 확신이 들면서 거기 자리를 잡혀가는 경우, 그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들어간 교회에서 가르치는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성경을 그렇게 읽게 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 태반 많죠. 그러니까 그럼 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기원전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 하나님 믿게 돼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장로교를 선택할 건지 감리교를 선택할 건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건가?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이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지금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는 것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살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개개인에게 신앙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이것이 맞는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늘 성경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거는 교파와 상관없이 다 신앙의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이해되십니까는 하나님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는지 왜 선택 안 하셨는지 이해하십니까? 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수긍이 되십니까? 이런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개개인적인 신앙 양심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나눠보자는 거죠. 어떤 레벨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맥센스인지 그런 의미에서의 이해를 묻는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이해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믿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이것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랑 마찬가지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다 같이, 오늘 이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 네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는 다 똑같은 이해에 다다라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아니고, 계속 다 유기적으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근데, 지금 2절까지 할 부분은, 성령님께서 먼저 하셔가지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고백하는 신앙이 고백하는 내용은. 다른 교파들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교파들도 많죠.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의지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다 달려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해주셨지만, 믿을지 말지는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하나님은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유의지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목사, 교파가 많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은 그러면 장로 교파만 많다. 그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파가 많은데,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은 장로교파가 말하는 고백이 맞다고 생각해요. 장로교파가 말하는 것,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알미니즘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사사살 인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많은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장로교 계통의 그 사람들은 예정론을 통해서 전적 주권을 이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거가 이제 주류로 된 거잖아요. 그렇게 주류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그 안에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형 성경의 해석이 좀 다르죠.
조금씩 다르면은 다른 무슨 감리교나 무슨 뭐 이런 거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보통 이단이라는 것의 의미는 성경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받는 그러한 교리에 대해 딴 말을 하고 있으면 그건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테크니컬하게 말하자면 나하고 어떤 교리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거와 다른 얘기를 하면 다 이단인 거예요, 다 서로에게.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이단,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 뭐 다른 종교라고 사이비라고 말하는 몰몬, 뭐 또는 무슨 구원파 이런 식으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리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와 형제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단이란 말을 쓰죠. 하지만 감리교파 사람들과 저희가 대화를 할 때,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냐, 아니면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이렇게 대등한 그런 걸 놓을 것이냐, 그건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구원 얻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그 컷오프 라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대속으로 내가 구원 받는다 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질문을 물어보거든요. 그거를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죠. 큰 의미로서의 나하고 형제인데 그리스도는 형제인데
굳이 그렇게 막 네. 교파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방금 오늘도 역시 처음 그 효력 있는 말씀 첫 번째 시간 같이 대화가 많은 그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점철되어 있는 성경공부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감리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그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은 감리교파에서 알미니안주의 얘기하고 장로교회에서 칼빈주의 얘기하는데 어떻게 서로 다느냐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문제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가 훨씬 더 생각의 근본적으로, 생각의 신앙의 근본적인 도전을 받는 부분은 뭐냐면, 방금 남미아 부인이 말씀하신 부분, 무슨 부분이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확실하고, 그런 거면, 그러면은, 굳이, 이거 이상으로, 성경이 또 이것에 대해서 말한 건 사람마다 다 의견 다른데,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면서 서로 그냥 막 논쟁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는 신경 쓰지 않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 아니냐? 라는 것. 남영 교수님이 거기까지 가신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그 방향, 생각의 방향을 볼 때, 그 주의가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저의 신앙생활을 주도하는, 저희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주도하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싶어요. 유혹이에요. 제가 오늘 성경학교에서 만들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보낼, 그거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나무라거든. 엄중한 경고를 해요. 6장에. 너희가 이렇게까지 성경을 맛보고, 이제 와서 타락을 하면 더 이상 너희를 회개하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뭐, 구원을 잃는 사람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를, 경고를, 꾸지람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의 기초를 여러 번 얘기하는데,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장차 최후의 심판이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실천을 해서 다져졌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은 교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둔해져서 그 다음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신랄하게 비판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처음 알아갔는데, 알아가서 그걸 확실하게 정말로 사랑하고 알고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있게 되는 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거를 알게 되고 탐구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들었던 기초적인 것도 사실은 제대로 안 믿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사실은, 이거 하나님 뭐 신앙 이런 얘기하니까 좀 생소하게 좀, 전혀 다른 카테고리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알아갈 때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얼굴 알고, 이름 알고, 가끔 밥 먹고, 그러면은, 그걸로 충분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가끔 가다가 만나는 그런 되는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인데, 이 사람 얼굴 알고, 이 사람 말하는 투도 좀 알고, 이 사람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조금 아는 것에 적당한 쪽에 선을 긋고 더 이상 안 나간다면, 더 알아가는 걸 안 한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정말 그 남편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알미니안, 파이든, 칼빈주의든 누구든지 간에 모든 헌신을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 믿을 건 믿고, 알면은 말하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관계는 결혼 관계가 포인트 해가지고 보여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따라갈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알미니안주의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 사람은 진지하고 시리어스하게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은 거라고. 그러면은 칼빈주의인 사람은 그 사람은 존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시리어스하구나. 근데 그거 없이 뭘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것들은 내가 좀 보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자꾸 생각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의견을 다르지만 논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거 내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좀 잠깐 스탑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을 계속 이해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걸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작업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아,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믿고 있습니다를 제대로 고백하고 더 알아가기 원하고 이런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은 몇 번이 더 남았나요?
두 번 남았어. 그러니까 아, 오늘 한다면은 10분 남았네. 약속했던 건 할게요.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어떤 결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다 도전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요. 유아시에 아니면 확인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유아시에 죽는 선택된 유아들은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또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나며 구원을 얻는다. 말씀의 사역에 의한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그 외 모든 선택된 사람들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아기들이 있는데 죽어요. 유산되거나 사산되거나 죽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구원받느냐라는 질문을 다른 사람보다 그 엄마가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아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쓴 사람들 그 당시 목회하면서 이거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맨날 씨름하는 일이거든요. 뭐라고 정리를 했는가. 유아시에 죽는 사람들, 아이들 중에 이 선택된 유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선택되지 않은 유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선택된 유아들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된 유아들은 그러니까 예정된 유아들은 그가 기뻐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때와 장소에서 또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데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또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해서 거듭나며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도전을 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 특히 저희 같이 이제 미국에서 한인 신을 도전하는 게 뭐냐면 유아들이 어릴 때 죽어서 신앙 고백을 못 했는데 이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선택된 유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게 작정하신 유아들이라면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도해서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선행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된 유아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 아기들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역에 의한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 말 못 알아듣고 생각을 사고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애를 낳았는데 지적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내 아이는 구원 받을 수 있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소망을 주는 거죠. 거기까지가 공식적인 고백이고요. 많은 저희가 지금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이런 것들 쓰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유아들은 그러니까 유아시에 죽는 대부분의 유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얘기들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교리로까지 가르쳤던 것은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유아들도 갑자기 어릴 때 죽는 유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아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들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왜 지금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큰 뭐 크리스천 교회들, 예를 들어 침례교도 많고 복음주의 많고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뭐가 다르냐면, 그분들도 누가 임신하고 애를 출산했는데 죽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신방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무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먼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려간 것이다. 지금 그 아이는 천국에서 더 좋은 곳에 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런 확신을 주면서 위로를 시켜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의 교리적인 배경은 뭐냐면, 대부분의 복음주의 침례교인 여기 미국에 이런 것은 뭐냐, 현대고 뭐냐면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나이. 그게 7살이든 13살이든 그 전에 책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나이의 아이들은 그때 신앙 고백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어떤 죄성이나 죄에 대해서 책임져라고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보통 복음주의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경험하는,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그게 이제 기준이래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쓴 분들이 말하는 거는, 확실히 말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죄성을. 그래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지옥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차이점이 드러나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구원은 사람이 왜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왜 믿지 않게 경하셨는가? 그건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공의롭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충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죽는 아이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성령의 역사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목사님.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그 네. 성경 말씀의 근거가 될 만한 부분인가요?
네. 그래서 남은 4분 동안에 잠깐 보자면요. 오늘 공부해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이게 토픽이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증거를 접근할 때 딱 요한은 죽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보니까 성령은 역사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건 다 아시죠.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기 인용되는 이유는 구원받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보통은 말씀의 수단, 이 외적 수단 사용하시지만 성령이 원하시면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다는 그 성령의 주권을 얘기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용하는 거죠. 성령을 낳은 사람도 바람의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의지로 역사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사람의 거듭나는 것은
거듭난, 네. 그러면 거듭난 사람,
네.
그러니까 성령에 임한 사람들.
네, 네.
아까 그 아기가, 네. 어린 아이가 그, 네. 죽었다는 그런 얘기하고.
네.
그럼 결국은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하셨으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전에 그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얘기, 그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추론이 어떤 것들은 정말 추론을 해보려고 하는데 종잡을 수 없어가지고, 아, 여기까지만 가보다 빨리 끝나는 게 있고, 이 부분은 추론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추론만 하는데 이거를 확신을 안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걸 고백하지 않는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의 대표적인 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추론은 맞는데 추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추론을 사용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교리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와 이 죽는 그거는 그 중간 부분 같아요. 보시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임의대로 일어난다. 이 바람의 임의로 불매라는 성경 구절이었고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는 얘기는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 언약의 혜택이 끼쳐지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언약은 믿는 자와 그 자손에게 자손과 맺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 특히 믿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죽었을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 아니라는 거죠. 조금 생각해도 발견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물론 교훈하시는 거지만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도 아이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어도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자들이 있다고 강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하지도 못하는 유아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그 약속이 아까 비슷한 거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복, 즉 구원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녀는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도 당연히 포함을 한다라고 리즈너블하게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와 그 자녀.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거 아까 비슷한 얘기죠. 그 진실로 내게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 부분은 뭐냐면 유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아들도 중생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을 경험하는 것은 꼭 내가 신앙을 고백해서 중생이 경험된 것을 표현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도 중생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생은 성령의 역사로 있는 것이니까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여기는 유아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성숙된 유아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도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 근데 이것은 사실 성경에 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경우 태중에서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 가까이 왔을 때 막 복중에 뛰어놀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세례 요한은 성령께서 가기 때 역사를 하신 거죠.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유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만 주어진다. 유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유아로서 주가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지게 됨으로써만 가능하다. 말씀 사역을 통해 복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가진다는 것이 꼭 말씀을 이해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그 방법이라는 것은 그 방법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을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유아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성령께서 그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 유아시에 죽은 선택된 유아들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통해 부르심 못 받는 사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아시에 죽은 사람 알릴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외적 말씀의 수단 없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으로 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는 질문에 있어서 성경은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항상 말씀의 말씀을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없었을 때 죽었던 유아들은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유아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엄마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일단은 저희 신앙 고백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적용 질문으로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자녀가 미처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신 경우에 그 부모를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너무 힘든 부분이죠.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위로해요? 그래,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통 우리 옆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 목사님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더 좋은 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 성령의 역사가 있으셔야만 하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기는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야만 하고라는 신앙이 없었다면, 그래서 제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니 이 아이도 선택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라고까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 중에 있던 많은 분들은 그래도 어릴 때 죽은 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예정을 하셨던 아이들만 그렇게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선택된 자들, 선택된 유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한 사람 부모들은 분들이라면
네.
선택된지 않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네, 네. 별로 큰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을 고백했어야 되는데 고백 못하고 죽었으면은 얘가 지옥에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라고 우는 경우가 더 많았대요. 근데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구원 받는 것이다. 근데 그건 사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들에게 할시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다른 연어 성인들한테 적용되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도 않은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구원 받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아이가 죽어서 그냥 당연, 그러니까 예수님 고백 못 했는데 예, 주님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에 떨어졌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울고 있는 엄마들을 위로했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를 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제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네. 되면 예수님이 그리 말 그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 같이 빨리 볼 거라고 했고
네,
지금은
네.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님께서 네. 나를 아신 것 같이 확실하게 안다는 거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거를 항상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가장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게 사랑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그 육적인 그 부활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처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보는 그 나의 모습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기 때문에
네.
삶이 그렇게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네. 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거를 갈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겉에는 폭풍이 실지라도 속으로는 평안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확실히 저희가 지금은 희미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클리어하게 더 말씀해 주실 것이 많다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저희가 마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힘든 토픽들, 이와 그 얘기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주님께서 저희의 생각을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가 주님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저희가 계속 알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대화를 나눌 때 서로를 그것을 추구하며 씨름하는 가운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확실하게 보고 또 클리어하게 알고 주님을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아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그날까지 기쁨으로 또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저에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